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43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나이는 단순히 그 사람의 살아온 횟수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나이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사연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앞에 찍힌 이 43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단순히 교회의 창립의 횟수만을 나타내진 않을 것입니다. 43년 전에 이익관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또 권영국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로 이르기까지 정말로 숱한 사연들이 이 43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오롯이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절박히 매달려 기도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대흥장로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뜻깊은 창립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성전이 창립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숙원 사업이었던 이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언약 백성인 것을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택민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이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족장시대에는 제단이 있었고 또 광야와 사사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가는 곳곳마다 세우면 되는 것이었고 또 성막은 텐트이다 보니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펴면 곧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이 정착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동이 필요 없는 예배의 초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광야 생활과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막은 낡을 대로 낡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처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 바래왔던 이 성전 건축이었던지라 솔로몬은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이 성전 건축에 집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이 레바논으로 파송한 벌목꾼만 하더라도 한 달에 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석 달 동안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이 벌목을 하였으니 무려 벌목하는 데만 3만 명이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속죄를 확보하는 채석공도 8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 공사의 현장에서 들어간 인원이 무려 7만여 명이 되었고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 역시도 3,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종원된 총 인원이 무려 13만 명 이상이 되었고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 기간도 7년이나 걸린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대역사의 공사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하나님께 화려한 궁전을 바쳐드리고 복을 받자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모실 수 없는 광대한 분인 것을 이 솔로몬은 진작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이 완공이 되면 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말대로 이 솔로몬은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입구에 두 기둥을 딱 하고 세운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둥이 이전의 성막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전의 기물들은 모두 이전의 성막에서 이용하던 것이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두 기둥만큼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두 기둥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성전 앞에 이 양쪽에 두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기둥의 규모도 거의 압도적입니다. 높이가 27피트 그리고 둘레가 18피트가 되는 거대한 기둥이었는데 이 기둥 맨 꼭대기에 이 7.5피트의 머리 장식을 올렸으니 총 높이가 34.5피트나 되었습니다.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8미터가 넘는 높이인데 이것을 건물의 높이로 치자면 5층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도 참으로 어마어마했지만 두 기둥만으로도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기둥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가 뜨면 그 햇빛을 고스란히 반사했었을 것이 분명한데 얼마나 그 빛이 번쩍거렸겠습니까?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기둥의 압도적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둥에 붙여진 이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인데 이 야긴의 뜻은 그분이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이고 또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을 합하면 능력이 있는 그분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에 없는 두 기둥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솔로몬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13만 명이나 동원이 되고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이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 것은 그 이름대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기둥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자체를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를 신명기 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수효가 작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쉽게 점령을 당할 약하디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기에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의 삶의 중심인 성전의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워서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밝히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체험한 체험적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혈통이니까 왕족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이 밧세바의 아들로 이 태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서열로도 한참 뒤가 떨어졌습니다. 솔로몬 위로 무려 9명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만 따져본다면 이 왕자의 자리는 솔로몬에게 돌아갈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족과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는 그냥 평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위로 형들이 7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탁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오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룻기의 강해 통안에 보았듯이 오벳은 룻과 보아스가 아니면 사라질 뻔한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였습니다. 기업물을 후사도 없이 언약 백성으로 그냥 자취를 감춰버리게 될 가문이 이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을 통하여 보아스와 기적과 같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벳을 낳아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셨고 그 혈통을 통해 다윗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엘리멜렉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다윗에까지 이어지게 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아스를 성전 기둥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혈통에 상관없이 서열에 상관없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기둥의 이름처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것을 믿게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어도 자신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자신의 왕조와 또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대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 분간을 못하는 철부지로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표하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운영해야 하고 또 삶의 백성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던 당시가 20대 초반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는 물론 젊은 나이이기는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처럼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자신이 어린 아이가 되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즉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히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판단이 미천한 어린 아이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견고하게 서갈 것이고 다윗 왕조는 탄탄할 것이라는 것은 솔로몬은 믿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자기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또 바치고 계신 기둥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솔로몬의 배경에는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는 하나님께 절박하였던 그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절박함이 솔로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 솔로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을 때 이스라엘을 떠 바쳤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두 기둥도 잃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기둥임을 잊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믿음의 기둥 대신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외교력이라고 하는 기둥에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역으로 본 돈으로 경제력에 의존하였고 또 전차와 기병대의 군사력에 의지하였고 또 이웃 왕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여서 천여 명의 초첩을 두는 외교력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 대신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지혜에 의존한 기둥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지파들의 갈등은 폭발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훗날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기둥이 치워지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솔로몬 성전과 이스라엘에만 야긴과 보아스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그 이름처럼 능력의 하나님께서 대흥 장로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43년의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4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교회가 단순히 세워진 횟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세워주셨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대흥교회가 걸어온 길은 요람을 보며 그 연역을 바라보며 짐작하는 것이 고작이겠지만 이 교회와 함께 살아계셨던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고 또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위임 목사로 있었을 때 교회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권 목사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음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대흥교회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들, 제가 몰랐던 수많은 마음 졸였던 일들이 43년 동안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대흥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흥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연혁이 드러내지 못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애틋한 기도와 마음조림이 그 43년의 세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4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으로 우리 대흥교회를 흔들림 없이 떠받치고 계셨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즉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교회 43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3년 같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앞으로 세워지게 될 시간도 분명히 마음 졸이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처럼 절박한 어린 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만 적용되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시에 마음속에 편재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편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에는 거대한 두 기둥, 바로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보이진 않지만 그 기둥이 갖는 메시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둥이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이 와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으로 단단히 받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 기둥이 되어주시는 이상 절대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나의 인생으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세운다 한다면 분명히 그 인생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기는커녕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즉 일반인들의 올림픽이 끝나고 스페셜 올림픽, 즉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의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뼈가 없는 기형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 뇌가 흘러나와서 대뇌의 90% 그리고 소뇌의 70%를 절제를 받은 큰 수술을 받은 청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살 확률은 1% 미만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강한 태동을 느낀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살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에서 모세와 같이 건짐을 받아라 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름도 방모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 확률이 1%도 안 돼 있었던 이 아기가 지금은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며 전국 그리고 세계를 누비며 찬양을 하는 기적의 청년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억을 관장하는 대뇌의 90%를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부르는 모든 찬양을 다 암송하여 부른다는 것입니다. 뇌의 대부분을 절제했기 때문에 시력이 거의 없어서 악보를 볼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전부 암기하여 부른다는 것인데 더욱더 인상적인 것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도 많은 성경 구절을 줄줄이 암송한다 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던 이 방모세 씨가 방모세 아기가 이전까지 엄마라고 하는 소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다섯 살 때부터 주기도문을 줄줄줄 암기하기 시작하며 말문을 트기 시작하더니 모든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일곱 살이 되어서는 들은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머니가 밤낮 없이 우리 방모세 청년에게 음악을 들려주었고 노래가 방모세 형제의 삶의 전부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으로 이 방모세 형제의 인생을 단단히 받쳐주시니 정말로 놀랍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진 방모세 청년의 인생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세워진 믿음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와 고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분명히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중에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생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단단히 또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두 기둥이 되어주시는 한 그 어떤 인생도 결코 무너짐이 없이 지탱이 될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내 인생의 두 기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두 기둥으로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기둥을 저와 여러분의 기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내일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